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각각 함정과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잇따라 무력을 과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구축함인 존 S. 맥케인함이 어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내 국제수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미군은 계속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6일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남중국해에서 통상적인 항해 작전을 벌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특정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항행의 작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해군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타이완 독립주의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 타이완 해협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전방위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해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JCPOA 복원을 위해 핵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제재 해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원유 수출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권 유린 문제를 이유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JCPOA 당사국들이 지난 6일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 당사국들이 어제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이란 측을 별도로 접촉하며 중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피해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4,300만 파운드, 미화 5,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중국의 홍콩 탄압을 피해 영국 해외 시민 DNO 비자로 입국한 홍콩인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웰컴 허브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과 주거 등 홍콩인들의 초기 정착 과정을 돕게 됩니다. 또 전국 12개 지역에 의료보험과 학교 등록 등을 지원하는 화상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의 보안법 제정이 일국 양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에 한해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아 영국에 5년간 거주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등 대중국 무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먼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 제품 1,1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의 66%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재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의회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서한 가자지구 경제개발 지원에 7,500만 달러, 해외 개발처를 통한 평화 구축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핵심적인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가 1,770억 달러 자산으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고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우주선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510억 달러로 2위. 3위가 프랑스의 명품업체 루이비통사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1,240억 달러 4위,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970억 달러로 5위를 지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가 경제 불황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최고 부자들의 86%가 자산을 더 늘렸습니다. 억만장자들의 부는 지난해보다 5조 달러가 가까이 늘어서요. 13조 1000억 달러가 됐는데 세계 억만장자 2,755명 가운데 660명이 새로 억만장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억만장자들이 재산을 불린 비결은 주가 상승, 주식시장 상장, 그리고 요즘 큰 화두인 암호화폐에 관련이 있거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건강 관련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였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72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 690여 명으로 두 번째, 인도가 140명으로 세 번째였는데 미국 뉴욕보다 중국 베이징의 억만장자가 더 많다는 통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억만장자 1,100여 명의 자산 총액이 4조 7천억 달러, 미국의 억만장자 700여 명의 총액이 4조 4천억 달러라는 비교가 눈에 띕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9일 금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맑은 날이고요. 포근한 봄날 이어집니다. 동해안 지역은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5도에서 18도까지 오르지만 서쪽에 비해서 선선한 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삼지연 영하 11도, 원산 장전 신의주가 영상 5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6도까지 오르고 용현과 개성은 18도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 쪽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17도, 신의주 2도에서 17도입니다. 개성은 4도에서 18도, 원산은 5도에서 14도, 함흥은 0도에서 14도, 청진은 1도에서 10도입니다. 자, 로이 오블슨의 꿈속에서 In Dreams 뒤에 오늘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과 혈전 발생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접종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둘러싸고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의약품 규제당국의 발표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7일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과 이 혈전이 발생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7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심층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된 이 특이한 혈전 사례가 가능한 부작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이 전문가단이 추가 조사에 들어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이 혈전이 굳는 혈액이 굳는 혈전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나온 후에 유럽의약품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에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유럽 과학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과 혈전 생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서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층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EMA 전문가단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고된 혈전 사례는 대부분 접종 후 2주 안에 그리고 60대 미만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성별이나 나이 등이 특정한 위험군 요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혈전이 발생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네, EMA에 따르면요, 지난 4일까지 보고된 혈전 사례는 약 220건으로 이 가운데 169건이 뇌에 생겼습니다. 4일 기준으로 영국과 유럽 30여 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3,4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유럽의약품청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혈전이 발생한 사례가 대단히 많지 않다면서 부작용의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머쿡 EMA 청장은 이 회견에서 수백만 명이 백신을 맞다 보면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우 드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접종을 위한 새로운 지침은 내놓지 않은 건가요?
네, EMA는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18살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유럽의약품청 EMA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나라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조처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각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연령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고요. 스페인도 7일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비슷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로 앞으로 이런 제한 움직임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영국도 이 사용 제한 대열에 합류했습니까?
네, 영국 보건당국도 7일 30세 미만의 젊은 층은 가능한 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다른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이 자국의 백신이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해왔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도 7일 자체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분석 결과 뇌혈전이라는 매우 드문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작용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영국에서는 혈전 발견 사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요, 총 1,800만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22건의 뇌혈전 사례, 그리고 혈소판 감소 관련이 8건으로 모두 30건이 보고됐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WHO가 7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단 회의를 7일 소집해서 유럽의약품청과 영국의약품당국이 제공한 이 최신 정보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에 인과관계가 있어는 보이지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이런 유형의 보고는 그 수가 극히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무부가 7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고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공개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에 2억 3,500만 달러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억 5천만 달러는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에 그리고 7,500만 달러는 팔레스타인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1,000만 달러는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에 제공됩니다.
네, 뭐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행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친이스라엘 행보를 유지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거의 다 끊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정책 기조에서 탈피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곳을 어느 한 나라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2017년 12월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인정한다고 선언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권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주재하던 미국 대사관도 위치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5월에 예루살렘으로 이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이런 조처들을 다시 돌려놓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가 근시안적이라고 신랄이 비판했었는데요. 하지만 대사관 재이전이나 수도 인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견고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국가 해법이 뭡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구상입니다. 지난 1993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중재로 평화협정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이 골자는 양측이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팔레스타인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실은 성명을 내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국가 해법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원 재개를 환영했습니다. 스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많은 나라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줄였다면서 다른 나라도 미국의 행보를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반응도 봐야죠.
네, 이스라엘 외무부는 UNRWA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UNRWA의 해체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는 거죠?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스포츠의 정치화는 올림픽 헌장 정신과 전 세계 선수들의 이익에 해를 줄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 올림픽위원회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올림픽 보이콧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에 열립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최근 미국 정부 쪽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하는 문제를 동맹국들과 상의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문제는 분명히 미국 정부가 논의하길 바라는 거라면서 조율된 접근이 미국을 포함해서 동맹국들이나 협력국들의 이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서 본인의 발언이 이 합동 보이콧을 논의한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조율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인터넷 트위터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2022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이나 협력국들과 함께 공통된 우려를 계속 점검하고 합의된 접근법을 마련할 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원래 발언에서 살짝 뒤로 물러난 모양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국이나 협력국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거부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자국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막을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 관리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는 걸 막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신장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 등 신장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 인권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티베트인 홍콩 주민에 대한 탄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중국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네.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유엔은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여타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보냈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지적을 모두 부인하고 있죠.
네, 신장 자치구 수용소는 직업훈련소고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유린은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미국과 EU는 이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중국 정부 관리들과 기관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장 지역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국 관리들과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신장 지역에서 나는 면화, 토마토의 수입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관시설 투자계획 입법에 공화당과 타협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 전해드리고요. 법원의 망명 심사 적체가 심해지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입법에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군요.
네,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의 근거법규 마련을 위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신뢰에 기반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7일 백악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해 연설하면서 한 말인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열려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화당에서 지금 관련 입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상태라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도 불가피하다. 또 당초 계획에서 변화도 있을 것이 확실하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애초에 제안한 원안과 관련 조건 등을 이 특히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인데요. 불합리한 사항은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공화당의 시각에도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시각에서 어떤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까?
네, 인프라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화당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 근거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 다른 하나는 인프라가 아닌 사업들이 너무 많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도로나 교량 같은 것들만 인프라가 되겠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인프라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인가요?
맞습니다. 근로계층의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구축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모두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화당과 협상을 하더라도 이 투자 계획에 넣은 이 사업 분야들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뉴욕타임즈가 풀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방침입니다. 현행 21%인 것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을 낮출 수 있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습니다.
네, 이 세율 인상 폭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28%가 아니라 25%로 내리는 방향이 유력한 걸로 주요 언론이 관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인프라 투자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발언이 근겁니다. 맨친 의원은 25%까지는 지지할 수가 있지만 28%로 올리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입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주요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4일에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부장관이 조정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다음날인 5일에는 앞으로 처리할 예산 수정 결의안에 조정 지침 첨부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측이 공개했습니다.
네네. 그 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네, 예산 수정 결의안에서 새로운 지출을 우선순위로 편성해서 그 시점에 필요에 따라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의사 규칙이 바로 조정권입니다. 원래 상원에서 주요 법안 의결 요건은 제적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하는 건데요. 조정권을 발동하면 의결 정족수가 과반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51명만으로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하고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의 결정권 행사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조정권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7일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하나는 조정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제거하거나 약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수 정파가 의회에서 무기한 토론을 벌여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이 바로 필리버스터인데요. 인프라 투자 계획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 관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왜 손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의회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넘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상원 규칙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사표명만으로 특정 법안의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명 이상 찬성을 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상원에서 의석 구조가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이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자는 논의가 민주당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방식으로요? 그러면 과거에는 필리버스터 방식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이전에는 단상위에서 실제로 토론을 해야만 필리버스터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 의사표명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데요. 지난 1970년대에 개정된 규칙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처럼 필리버스터를 좀 어렵게 바꾸자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네. 엘라바마주 소도시 베시머에 있는 아마존 물류시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놓고 최근에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8일이나 9일쯤부터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세계적 기업 아마존에 과연 노동조합이 이번에 생길지 경제계와 노동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최고의 기업인데 그동안 노조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27년 전에 뉴욕의 작은 서점으로 시작한 뒤에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한 회사인데요.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4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이 3천 달러를 넘기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을 비롯해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이 베시머에 있는 물류시설에서 노조 설립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자, 이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됐고 또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찬반 투표에서 노조 설립안이 가결되면 현지 아마존 근로자들은 미국 도소매 백화점 노동조합 RWDSU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RWDSU 측은 7일 이 투표 자격을 갖춘 아마존 노동자 약 5,800명 가운데 3,20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가결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튜어트 애플바움 위원장은 관련 성명을 통해 비록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노조 설립 시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시도에 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엘라바마 현지를 방문해서 노조 설립 운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엘라바마의 아마존 근무자들은 로버트처럼 대우받는데 진저리가 나 있다면서 여기에 맞서 싸우기로 한 거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나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지한다고 샌더스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로봇처럼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샌더스 의원이 주장한 것은 현지 아마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노조 설립 운동 지도부 측은 최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이 화장실에 갈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물병에다가 용변을 봤다는 사례가 정치권까지 화제를 몰고 갔습니다. 아울러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방역수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회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회사 측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퍼지고 있다면서 우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근무자들의 시간당 최저 기본급이 엘라바마주의 최저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건강보험과 은퇴 후 지원을 비롯한 복지제도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노조 설립 운동에 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아마존이 노조 설립을 회사 측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아마존이 그동안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콕 집어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원의 적재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망명심사 신청 건수가 13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시작된 적재 현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 악화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 불법 입국하려 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세간 국경보호국 CBP가 내놓은 예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 미입국하다가 적발된 이민자 수가 17만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들의 미입국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성인이나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는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고 있지만 이민법원의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민법원의 이런 적재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네, 전에도 망명 신청이 급증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적재 건수가 지금 훨씬 더 늘었다고 제프리 체이스 이민항소위원회 선임 법률 고문이 BOA에 밝혔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민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인데요. 이 체이스 고문은 현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순히 이민판사를 더 임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룰 케이스를 정하는 등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이민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미국 전역의 67개 법원에서 529명의 이민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판사 규모로는 재판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요. 시러큐스 대학교 산하 업무기록 처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만 해도 계류 중인 이민심사 건수가 54만 건에 머물렀지만 올해 2월에는 약 1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이민판사 연합회장인 데이라 막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는 이 사건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민법원이 유독 적재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민법원은 다른 연방법원과는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연방정부기관이 두 곳인데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연방법무부 내의 이민심사 집행국입니다. 이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이민국이 담당하지만 불법 체류자 또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민심사 집행국 법무부에서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민심사 행정국은 법무부 예속기관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법원만의 어떤 독특한 체계가 있는 거군요.
네, 이 막스 판사는 또한 이민법원의 경우 다른 법원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형량 합의나 이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양측 간의 사전 합의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게 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적재 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판사들이 국경지대로 파견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판사를 추가로 임명도 했지만 국경지대로 이민판사들을 대거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국경에 이민판사들이 집중되면서 계류 중이던 기존의 심사 사건들이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앞서 행정적 종결을 판결을 받은 사건 수백 건에 대해서 재심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면서 적재 현상이 더 가중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지금의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민법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이민법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이민판사들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민법원을 정권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보호받는 독립체로 만들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콜로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론 홀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원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민법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민법 개혁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임 행정부 정책들을 잇따라 뒤집는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법원의 이 체계적인 변화나 이민법 개혁과 관련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 위치한 가르완 계곡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양측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가르완 계곡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가르완 계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가르완 계곡은 인도령 카슈미르 북동쪽 라다크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남서쪽 악사이 친고원이 맞닿는 곳에 있습니다.
Chinese and Indian artillery and tanks have rolled back and soldiers have retreated from the banks of the strategic Pangong Lake.
이곳 국경지대에는 판공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악사이 친고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아주 가파르고 좁은 협곡이 바로 가르완 계곡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가르완 계곡을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가르완 계곡은 해발 고도 약 4,200m에 있습니다. 거기에 암석과 바위로만 이루어진 황량한 지형과 영하 20도에 이르는 혹독하게 추운 기후,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이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만 이곳은 중국과 인도 양측의 중요한 곳입니다. 가르완 계곡을 차지하면 건너편 상대 영토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 인도와 중국이 건설한 전략도로가 있어 가르완 계곡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Brutally, peace-loving India has been awakened to the facts of communist aggression. Enraged mobs in New Delhi call down curses on...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 확정 문제로 1962년에 전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측 라다크, 시킴, 그리고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세계 주에서 여전히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아 약 3,500km에 달하는 이른바 실질통제선 LAC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주장하는 LAC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잦았습니다. 인도 측은 특히 악사이 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중국 측에서 남티벳으로 간주합니다.
Talks had started on stepping back from three other friction points along the border in Ladakh.
중국과 인도는 지난 1996년과 2005년 합의에 따라 LAC 2km 내에 화학이나 폭발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군인들 사이의 우발적인 교전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완 계곡에서는 국경이 명확하지 않아 이곳을 순찰하는 양쪽 군인들 사이에 충돌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양국 군인들이 다시 충돌했을 때도 과거 합의에 따라 소총 등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나라 군인들이 비무장인 상태로 몸싸움을 한 뒤에 투석전을 하고 쇠몽둥이 등을 가지고 싸우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는 분쟁 구역에 증강했던 병력을 철수시키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가르완 계곡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버드나무 같다는 의미입니다. Willow.
I'm like the water when you sip rolled in that night. Rough on the surface but you cut through. If it was an open shut case, I never would have known from the look on your face. Lost in your current like a priceless wine. The more that you say, the less I know. Whatever you stray, I f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Life was a willow and it bent right to you. I could feel you sleep.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봄향기 가득한 4월이 되면 다시 들어보고 싶어지는 감미로운 노래. 미성과 부드러움의 상징 팻 부인이 노래하는 4월의 사랑, April Love입니다. One little kiss can tell you
this is true. 페프는 가수, 작곡가, 배우, 작가, 방송인 등 다재다능한 미국의 팝 가수입니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멋진 흰 구두, 정결하게 빗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띤 페프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적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큰롤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조가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던 시기, 페프 부는 안전하고 평범하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노래로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명 패트릭 찰스 유진 부는 당시 4,500만 장의 레코드 판매라는 엄청난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오시네 등 그가 부른 캐럴 앨범은 성탄절의 고전이 돼 오늘날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랑 노래부터 헤비 메탈까지 그가 부른 노래는 거의 2,000곡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수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에 10여 편의 영화에도 출연한 할리우드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페프는 1934년 6월 1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개척 시기의 영웅 데니엘 분의 후손이었습니다. 페프는 내시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할 만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유명한 컨트리 음악 가수 레드 폴리의 딸 셜리 폴리와 결혼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뒤를 이어 그는 노스 텍사스 주립대학을 거쳐 명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페프는 라디오 텔레비전의 아마추어 탤런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1년 동안 그 텔레비전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본이 처음 음반을 낸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두 마음 두 키스입니다. One heart's not enough, baby. Two hearts make you feel crazy. One kiss makes you feel so nice. 1955년이 저물어갈 무렵 그가 부른 노래 Ain't That a Shame은 처음으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You broke my heart when you said we'll part. Ain't that a shame? My tears fell. 그는 과거의 연예인들이 불렀던 노래도 다시 불렀습니다. 순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노래가 원곡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1956년에서 1963년 사이 페프는 50곡 이상의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인기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곡들은 나를 막지 마세요, 4월의 사랑, 모래 위에 쓴 사랑의 편지 등이었습니다. On a day like today we pass the time away
writing love letters 모래 위에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How you laughed when I cried each time I saw 이처럼 달콤하고도 격조 높은 음색의 매력, 성실하고 따뜻한 무대 매너,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펫보는 세계 티네이저, 여학생, 주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You made a vow
that you 1956년에 나온 집에 갑니다는 고향에 남겨두고 온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당시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고향의 가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4년 연속 넘버원 신청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I'll be home, my darling, please wait.
For me, we'll stroll along together. Once more, our love will be free. 엘비스 프레슬리가 현란한 의상과 동작으로 인기를 몰아갈 때, 팻 부는 록 음악의 거칠은 부분을 다듬어 내는 노래로 10대나 부모 세대 모두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시 인기 순위에서 압도적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경쟁자는 바로 팻 부니였습니다.
팻 부는 방송과 영화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나이 23살 때 ABC 텔레비전 쇼 팻 분 쉐비 쇼룸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 115회를 이어가는 장수를 누렸습니다. 여기에는 에디 애담스, 앤디 윌리엄스, 펄 베일리, 조니 매티스 등 당대 유명 가수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화에도 진출했습니다. 15편의 출연 영화 중에는 1957년의 버나딘, 4월의 사랑이 있습니다. 1959년의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는 온 가족이 즐겨보는 공상과학 영화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구의 중심으로 탐험여행을 떠나는 이 영화는 한국에서 마그마 탐험대로 소개됐습니다.
팻부는 여러 권의 책을 낸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중 1950년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 Twixt 12 and 20는 12살에서 20살까지의 방황 끝에 티네이저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 친구, 사랑, 교육, 일자리, 장래, 영적 성장, 결혼, 가정 등 그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문기둥, 부모님 보살피기 등도 인기 있는 저서들이었습니다.
비틀즈가 10대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휩쓸자 팻분의 위상은 약화됐습니다. 1962년 이후 그는 인기 순위 40위권 이내로 다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팻분은 60년대 말까지 레코드 취입을 계속했고 부인, 네 딸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팻분은 기독교 복음성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컨트리 음악으로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운 1983년, 팻분은 현대적 기독교 복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You said that once I decided to follow you, you'd walk with me all the way. But I've noticed. 그러면서 그는 대대적인 자선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보수파 기독교도인 그는 또한 낙태 금지 운동에서 국가처럼 불리우는 살게 해주세요, Let Me Live를 불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팻 부는 대중미디어의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나온 유머풍의 노래, 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야, No More Mr. Nice Guy로 또 한 번 인기를 몰았습니다.
보수적인 크리스찬 팬들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팻 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기 가수상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여식에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몸에는 문신을 하고 나타나 보수파를 놀라게 했습니다. You were a teenage sensation. I don't know why. I
이른바 강한 록 음악, 즉 메탈 음악의 동료들은 63세인 그의 변신에 신선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팻부는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의 가스펠 아메리카 복음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홍역도 치렀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돼도 노익장 팻분의 다채로운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는 옛날처럼 많지 않았지만 그는 크리스마스 노래, 애국을 고취하는 곡, 고전적 R&B풍의 노래 등 다양한 앨범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최정상 연예인의 길을 걸어온 그는 80대 후반으로 접어든 오늘도 음반사, 방송사, 프로 스포츠팀 회장으로 뿐 아니라 자선활동, 복음선교 등으로 여전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4월이면 떠오르는 노래 에이프럴 러브의 가수 팻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개봉 영화 Misconduct 보시면서 영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화려한 명성과 엄청난 재력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제약회사의 회장 베닝. 그런 베닝을 상대로 위험한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 벤. 벤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이런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벤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들어보겠습니다.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You'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한국어로 불장난 하면 불을 갖고 노는 장난 외에도 몹시 위험한 행동을 지적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죠. Playing with fire means doing something dangerous. 영어 표현 play with fire도 아주 위험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You're playing with fire. You're taking risks. 예를 들어, if you're trying to cheat on the test, you're playing with fire.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행위는 몹시 위험한 짓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베닝의 제약회사의 비리를 캐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제보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벤도 갑자기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며 대기업 비리에 맞선 싸움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위험한 행동을 하다. Don't play with fire, guys. Stay out of troubl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